예, 같이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그 바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무엘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 벌써 한두달 정도 된것 같고요. 원래 이제 오늘 정도면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관련된 거를 좀더 살펴보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 이제 대언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거, 대언자였다는 거, 또 재판관에 대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무엘의 삶 속에서 또 이스라엘의 왕국의 이제 기초를 세운 그 부분, 특히 이제 왕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좀그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늙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좀 세워달라 자신들에게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기상 8장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8장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아니라. 이스라엘이 보기에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재판관으로서 이제 그 사역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고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 자신의 아들들을 이제 재판관으로 세웠는데 아들들이 영 사무엘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처럼만 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이러한 요구가 매우 불쾌하고 또 이것이 사무엘에게도 그렇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볼 때도 부당하고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고 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많이 살펴봤지만 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올바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좀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왕을 세우는 게그 올바른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가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은 이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왕을 사전적인 사정을 찾아보면은 이제 군주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통치자가 이제 왕이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군주 국가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이렇게 세습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것을 말하고 또이한 국가를 대표해서 그 대표하는 최고의 통치자, 지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세습과 통치 이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이 등장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왕은 어떤 꼭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또 많은 백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왕이라고 하지 않고 그 지역이 상당히 이렇게 적은 지역에 있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쉽게 말하면 어떤 부락 뭐 이런 정도 어떤 마을보다 조금 큰 영역 뭐요 정도도 그냥 왕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볼 때는 어떤 그 어떤 한 어떤 지역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왕 이렇게 통칭해서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왕은 이 스스로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왕들은 이제 세습에 의해서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세습이 돼야 왕이 되는 거다 그렇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이 왕의 개념은 어떤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이 왕과 왕국을 보면 성경에서 이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언급된 왕 제일 먼저 그 언급된 왕 그리고 왕국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님으로 예. 일단 그 성경적인 이제 그 성경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왕이나 왕국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과 이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세상 왕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은 일단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 계시록 4장 11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이 전 우주 가운데서 지구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사람 이제 첫 사람 아담이었죠. 아담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아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 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지배하는 것 땅을 통치하는 거 이거 왕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왕국 그것은 이제 원래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셨고 이제 이 지구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왕권을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물고기나 날짐승, 가축과 온 땅에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에 한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다. 이것을 이제 먼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국가에서 인간 왕을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러한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이스라엘에게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볼 때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구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통치하는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이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에게 이러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가고 또 우주를 정복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인간이 어떤 그 우주를 개발하고 우주에 가서 뭘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는 아직 허용되지 않은 범위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이 뭐 우주에 무슨 생명체가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는 인간의 어떤 통치 범위는 지구지, 지구를 떠나서 뭔가 이제 그러면 뭐 우주 개발하는 거 다 잘못된 겁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뭐 뭔가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 자체가 뭐 잘못됐냐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어떤 통치를 하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은 허락하시면 아직은 아닌 거라는 것을,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몸이 변화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셋째 하늘로 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역은 지구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제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아담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이제 인간 왕 이제 아담이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 있어서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왕이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고 하나님 의도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맞는데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었을 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왕국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우리 김덕 형제님이 말씀하신 그 창세기 10장 10절의 니므롯의 왕국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바벨 땅 위에 강력한 왕국을 세워서 인간이 인간 위에 지배하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므롯 이후에 세상 왕국의 역사는 사람을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고 점점 더 멀리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왕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인간 왕이 세워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못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실 때 인간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위에 군림하는 이 왕이 세워질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정 기간 안에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좀 다른 나라들처럼 좀 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상황을 이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왕을 세워주시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왕이 있을 것을 이 성경에서 미리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것을 제일 먼저 언급한 그 성경 구절이 어딘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신명기보다도 이제 그 명확하게 그 왕이라는 그 언급을 한 건 신명기가 맞고요. 이제 그 대언적인 의미에서 왕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을 말한 것은 이제 야곱이 유다에 대한 그 유언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야곱이 그 자기 열두 제자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면서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라고 하면서 이제 이 유다 아들 유다가 이제 유다의 후손 가운데 이제 이 왕이 올 것을 이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왕을 요구할 것이고 그때 왕이 만약에 그들이 요청해서 왕을 세우게 된다면 그때는 이렇게 왕을 세워라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이제 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왕을 요구할 거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쭉쭉쭉 이제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도 이제 이 왕과 관련된 내용을 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너와 내가 내 위에 세울 내 왕을 너나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며 이렇게 해서 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이제 8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데 이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또 그 이스라엘에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을 요구할 거를 또 알고 또 이것을 기도 가운데 언급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한나. 참 이 한나는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나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이제 하죠. 자녀를 얻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제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나가 이제 2장 8절에 보니까 8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이제 10절에 나오죠.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대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블레셋을 무찌를 때 한나의 기도대로 천둥으로 쳐서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왕이 있지도 않은 때에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기름을 부은 사람이 기름을 붓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잖아요. 성경에 율법에는 그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게 율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왕과 대언자에 대해서 기름부으란 얘기를 성경에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 이전에. 그러니까 이 왕에게 그리고 대언자에게 기름 부은 거 이거는 율법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거나 대언자 세울 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은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메시아와 연관된 내용이지만 어떤 뭐 율법으로 왕은 반드시 기름 부어야 된다. 그 대언자는 반드시 기름 부어야 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제사장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미 그런 내용이 언급되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이제 왕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8장에 가서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왕이 있을 거를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고 뭐 한나의 기도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에 그 유다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도 이스라엘에 왕이 있을 것을 언급하셨으니까 우리가 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거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우리도 왕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쯤 돼서 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 제가 아까 읽을 때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내용 말씀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해서 왕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왕을 요구할 것이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느 때인가는 왕을 요구할지를 알고 계셨고 그때 굳이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야 한다면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울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명기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서 그것을 주실 수밖에 없더라도 그들이 왕의 체제에서 자신들이 요구한 왕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한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300년간 그 재판관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때까지 합치면 대략 30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사실 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외세의 그런 그 침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암몬 족속이라든지 많은 여러 족속들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때까지 이제 보면 한 블레셋이 한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도 하고 이제 침략하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었죠. 그때 이 재판관기 시대 사사기 시대에 한 3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뭉치지 못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 각각의 지파가 그 지파 안에서 우두머리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이제 그 다 어떤 그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각 지파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 이제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이들이 이제 이 제일 먼저 잘못한 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나쁜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외세에 침입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사사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기 때는 재판관기 시대는 이스라엘이 정말 그 오합지졸 아주 그리고 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시대 어떤 시기였었는데, 이런 시기를 이제 거치다 보니까 자신들도 왕이 있었으면 이 열두 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좀 이 외세의 어떤 침입 가운데서 자기 나라를 좀 보호해주고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 때의 지파 열두 지파가 좀 뭉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았고, 그리고 그 전에 블레셋의 공격이 있은 이후에 사무엘이 그 열두 지파를 모으는 작업들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사무엘 때는 이제 거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예전처럼 지파들이 흩어져서 이제 사는 것보다는 자신들도 좀 왕이 있어서 이 열두 지파를 하나로 모으고 또 좀 왕국으로서 다른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고 늙었고 또 그의 아들들이 자신의 사무엘처럼 그렇게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또 옛날처럼 열두 지파 다 쪼개지고 또 그러면 또 외세에서 또 침략을 받고 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쯤 돼서 우리도 왕이 좀 있으면 이 열두 지파가 모아서 좀 외세와 어떤 그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사무엘에게 요쯤 됐을 때 이제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무엘이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이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거 너무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나를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에는 너무 괘씸하니까 뭔가 어떤 징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줘라. 왕 세워라. 그러니까 너무 의외였던 거죠. 사무엘도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의외로 왕 세워줘라. 너무 그냥 쉽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 말리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왕을 그들에게 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 사람의 왕이 될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데 한 사람은 사울이었고 다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성경들을 이제 아직 다 그것까지는 공부해 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두 사람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아마 사무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뭐 왕도 기름 붓고 뭐 대언자도 기름 붓고 이런 사람은 이제 뭐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 에후드에게 이렇게 기름 붓기도 하고 그랬는데 두 사람의 왕을 이렇게 기름 부은 사람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볼 때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이잖아요. 40, 40, 40.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중흥기에 80년을 다스리는 왕들을 세운 것을 보면 기름 부은 거 볼 때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영광일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간이 다 돼서 이 마지막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왕국을 부러워해서 인간 왕을 구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주인이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사는 인간 왕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구하는 것을 매우 불쾌해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 왕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구한 이스라엘에게 세워진 왕과 함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이 최선인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인간의 그 연약함은 최선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보다는 기껏해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선택하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적이어서 또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더 하나님 말고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